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10일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이날 성명에서 양국이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두 달 안에 대사관과 공간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또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체결한 안보협력협정과 1998년 체결한 무역경제투자협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지난 7년간 서로 지역의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고 비난하며 적대관계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양국은 이날 대화를 중재한 중국과 이라크, 오만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협정은 양국 최고 안보 담당 관계자가 베이징에서 4일간의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발표됐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번 협정을 알고 있다며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북부 함부르크에서 9일 저녁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사망했습니다. 함부르크 경찰 당국은 한 괴한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예배 현장에서 총격을 가해 신도 6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8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한 여성은 임신 7개월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유산했습니다. 35세의 범인은 과거 이 종교단체의 신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당국은 가해자가 현장에서 최소 100발 이상을 난사했으며 자택 수색 결과 수백 발의 실탄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무기는 반자동 권총으로 지난 12월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함부르크 경찰청장은 지난 1월 가해자가 종교 신자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의 자택에 출동했으나 당시 그가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그의 무기를 압수할 원인을 찾지 못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함부르크 시장이었던 숄츠 총리는 고향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애통함을 표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반도체와 관련 양해 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진아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9일 밝혔습니다.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진아 레이몬도 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양국이 투자 조정을 논의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또 미국과 인도가 반도체 공급망을 짜고 합작 투자와 기술 파트너십에 대한 기회를 정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10개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함께 인도를 방문한 레이몬도 장관은 10일 인도 상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9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앞으로 몇 달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향후 몇 달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서 소모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지원국을 지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진지한 협상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평화협상의 전망은 전쟁에서의 진전에 달려있다며 푸틴의 계획을 막기 위해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주석직 사면 이미 10일 확정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14기 1차 회의 3차 전체 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날 선거에 단일 후보로 나선 시 주석은 유효표 2,952표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주석직에 재선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에는 한정부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총서기직 연임으로 사실상 사면임 체제를 확정했던 시 주석은 이로써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 등 3개 핵심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수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현장을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 유도 무기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최소 6발 서해로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북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1.5m, 서해북부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예, 북한이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현장을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 유도무기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최소 6발 서해로 발사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앞둔 무력시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 김주애와 함께 9일 서부전선 화성 포병부대의 화력 습격 훈련을 참관하면서 현지 지도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화력 습격 구분대들이 여러 가지 실전 가상 훈련들을 부단히 강화해 첫째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완벽을 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훈련 목적에 대해 적 작전 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에 설정된 서해상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일제 사격을 가해 실전 대응 능력을 과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남포시 대동강 하구 일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매체가 공개한 사진엔 신형 전술 유도무기 이동식 발사 차량 텔 6대에서 한 발씩 총 6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텔에는 4발을 탑재할 수 있어 실제로는 6발 이상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북한이 9일 오후 6시 20분쯤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초대형 방사포 2발 이후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 4번째로 확인된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에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미한 군당국에 의한 확인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오는 13일에서 23일 펼쳐지는 미한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둔 반발 차원의 무력시위로 보입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훈련이 한국 측 공군 비행장을 겨냥한 타격훈련이었음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과 한국이 최근 미 전략폭격기 B-52H와 B-1B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쌍매훈련 등 이딴 연합공중훈련과 연합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이루어진 겁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어떤 양상, 그 다음에 장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최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된 그 훈련에 대한 티포텟으로 실사격 훈련을 한 거다. 해석을 할 수 있고.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는 북한 탄도미사일 분류 중 사거리가 가장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사거리가 극히 짧았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과 11월 이와 유사한 무기체계를 발사했는데 4월엔 고도 25km, 비행거리 110km, 속도 마하 4, 11월에는 고도 47km, 비행거리 240km, 속도 마하 4로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발사 당시 이 무기체계가 전술핵 운용에 쓰인다며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여러 발을 25km 안팎의 저고도로 동시에 발사할 경우 레이더상 궤적이 겹쳐 보이는 등의 이유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무력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 연발 사격을 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동시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4연발 캐니스터를 연발 사격을 하지 않고 일부러 여섯 발을 동시에 사격하는 대량 사격 능력. 예를 들어서 저런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여섯 발을 동시에 쓰지 않습니다. 연발 사격을 하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미에 대한 경고성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일반적인 훈련에 김정은이 참관했다는 얘기는 결국 김정은의 의지를 강조한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비행 종말 단계에서 풀업, 즉 활강과 상승 기동이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의 사이즈를 줄인 개량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이 미사일이 터널과 나무숲 등에 숨어 있다가 개활지로 나와 연속 발사한 뒤 재빨리 은폐할 수 있어 미한의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론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권영수 전 국방대 교수는 이 미사일이 전방에 배치되면 한국의 수도권을 넘어 중부 지역을 위협하는 무기 체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이 기동하기 편하고 고체 연료 추진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한 발이 아니라 복수로 발사가 되고, 이게 저고도로 날아오잖아요. 전부 다 50km 미만이잖아요. 그건 진짜 위협적인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 장소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 매체가 공개한 훈련 사진을 근거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지점이 남포에서 북쪽으로 10km가량 떨어져 있는 저수지 태성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성호는 김씨 일가의 특각이 있고 인근에 평양 골프장이 있는 관광지로도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곳을 발사 지점으로 택한 것은 지난해 9월 저수지의 수중 발사대에서 SRBM을 쐈을 때와 유사하게 마치 물속에서 비행차가 발사된 것처럼 보이게끔 유도하고 발사 원점 식별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의외의 장소에서 발사가 됐죠. 코스 중앙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거는 상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그 한미 정보 당국이 발사 원점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의외의 장소에서 발사됐고 기습을 통해서 좀 충격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노동신문은 이번 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현장에 동행한 사진도 공개했는데, 김주애가 지난달 25일 평양 서포지구 사거리 건설 착공식장에 이어 또다시 공식석상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사진 속 김주애는 다른 군 간부들이 김 위원장 옆에 도열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켜본 것과 달리 김 위원장 뒤에 앉아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주애가 군이나 경제 관련 행사성 이벤트가 아닌 훈련 현장까지 동행한 것은 단순한 미래 세대의 상징을 넘어 후계 수업이 진행 중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I think you saw from our colleagues at Indo-Pacific Command that we condemn the most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관되게 제시한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remain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또한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약 동맹국에 대한 방어와 한국, 일본에 대한 안보 약속에도 전념하고 있다며 그것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 며칠 동안 그두 나라와 우리가 맺고 있는 양자 관계를 비롯해 세 나라 간 삼자 관계, 그리고 북한이 그 지역과 너머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며 훈련 실시는 북한의 잇단 도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couldn't say the motivation behind the DPRK's launch. If they are under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 동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실시하고 있는 방어 훈련이 북한에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북한이 도발에 관여해왔고 우리가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이행해야 할 위치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중요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대화와 외교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그러한 제안에 추가적인 도발로 대응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최근 평가와 관련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라는 국무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책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policy is something separate. Our policy approach is predicated on what we would like to see happen.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별개의 것으로 정책 접근 방식은 우리가 보고 싶은 일, 우리에게 이익이 될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제시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프로그램이 조약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달성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계속해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접근법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seeking with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action in UN, action that we've taken, including action.
우리는 북한이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번 달에 우리가 취한 UN 행동과 우리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 등을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을 보고 싶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예, 괌 당국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영내 주변 사건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령 괌 당국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사만다 브래넌 국토안보 고문을 인용해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도된 발사가 괌이나 북마리아 제도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넌 고문은 북한의 발사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계획과 절차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괌 당국은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이 마리아나 지역 융합센터와 미 연방 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미상 발사체에 대한 보도들을 포함해 영내 주변 사건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9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가 2시간 20분가량 지난 뒤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음 주 미한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17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며 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데 대해 유엔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9일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모든 그러한 미사일 시험에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각 9일 오후 6시 20분쯤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달 20일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한 이후 17일 만입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오늘 13일부터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기 전 미군 정찰기가 일본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군 첨단 정찰기의 움직임도 동중국해에서 포착됐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9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앞서 미군 첨단 정찰기들이 일본 상공과 동중국해 등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리벳 조인트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전인 8일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일본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전 세계 3대뿐인 미군 특수 정찰기인 코브라볼은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군 첨단 정찰기 컨베센트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8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트위터 계정인 오션어 등에 따르면 오키나와에서 이륙한 컨벤센트는 동중국해로 날아가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미국이 단 두 대만 보유한 컨벤센트는 적의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 시 전자파를 감지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또한 오션어 등은 미 공군의 공중구비기인 스트레토 탱커가 일본 상공과 동중국해를 비행하는 항적을 공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중구비기의 운영 목적이 전투기나 폭격기, 정찰기 등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일대 항적을 노출하지 않는 다른 군용기가 있었는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 미 해군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도 7일과 8일 연이어 일본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오션어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9일 미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most significant priority for us right now, and I know it's shared across the intelligence community because
번스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 연례 세계 위협 평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차단 노력에 관한 질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이는 정보 당국 전반에 걸쳐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암호화폐 탈취를 정권을 지탱하고 수익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동맹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사이버 안보 협력과 관련해 우리가 일본, 한국과 함께 관여해온 작업 영역이라며 이는 우리 모두 사이버 안보에 보다 능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뿐 아니라 예를 들어 북한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공격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this is an area of work that we have been engaged with.
이날 청문회에선 2008년 제정된 외국정보감시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702조의 의회 재승인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조항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전자통신 서비스로 표적 감시할 권한을 미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 조항에 대해 미 정부가 북한 등 적성국들의 위협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의회의 재승인을 촉구했습니다.
But 702 is now principally relied upon for vital insights across a range of high priority threats.
헤인스 국장은 이 조항은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한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과 무기 확산, 적대적 행위자들에게 화학물질을 전달하기 위한 제재 회피 시도,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핵심 정보 등 다양한 우선순위 위협에 대한 필수적인 통찰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정보위에서 관련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다린 라후드 공화당 의원도 이 권한은 우리가 사이버 안보 위협과 대테러 위협 혹은 미국과 동맹군 보호에 관한 보고 등에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통찰력을 미 정부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authority provides the U.S. government with irreplaceable insights.
특히 이 조항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외국 정부의 전략적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8일 북한 등 전 세계 위협에 대한 미 정부 당국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거의 확실하게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신의 독재 통치의 궁극적인 보증수단으로서 보고 있다며 김정은은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국가안보구조의 중심축으로서 핵무기 확대와 유지에 여전히 매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은 전술 핵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평한 군사 현대화 목표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해선 정교하고 민첩한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보고서와 관련한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영내 안보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역량을 꾸준히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에 대한 대응에 큰 진전을 이룬 점도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7일 워싱턴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제3차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9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해 자금 세탁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과 해외 주재 북한 정보기술 IT 종사자들의 부정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외화벌이 활동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제공한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관할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 북한의 행동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동결하고 압수하는 데 진전을 냈다는 점을 평가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이 국제금융체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 정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이준일 한국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그리고 한국의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경찰청 당국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번 회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수법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응해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양국 간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사이버 위협 합동주의보를 발표하고 북한 IT 인력이 활동하는 국가들을 적극 접촉하며 이들 인력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유지한 국제기구 결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9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은 북한 혹은 이란 금융기관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 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돈세탁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게는 금융기관들이 대북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각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확산 자금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 전략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핵전력이 통합 억지력을 뒷받침한다며 3대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앤터니 커튼 미 전략사령관은 9일 북한의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be a rogue actor and pose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North Korea conducted an unprecedented number of missile launches in 2022. And its new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referred to as the KN-28, highlight that
코튼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계속 불량 행위자로 있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2022년 전례 없는 수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고 KN-28로 불리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안보 도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미국은 확장 억제를 위해 3대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meeting today's challenges with integrated deterrence. It's the cornerstone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ur unmatched network of allies is a key component of integrated deterrence. And these relationships.
코튼 사령관은 미국의 핵전력은 통합 억제력을 뒷받침하고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가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맞설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 억제력의 기반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3대 핵전력의 모든 분야와 핵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3대 핵전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말합니다. 코튼 사령관은 우리는 오늘날의 도전에 통합 억제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meeting today's challenges with integrated deterrence. It's the cornerstone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ur unmatched network of allies is a key component of integrated deterrence, and these relationships.
코튼 사령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맹국 네트워크가 이 통합 억제력의 핵심 구성 요소며, 이는 확장 억제 공약으로 뒷받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력으로 가능하다며,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성은 동맹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데도 핵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디킨스 미국 우주군 사령관은 우주 관련 협력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South Korea and Japan in particular, we are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m. In fact, to the point where we are doing exercises with them. So we have an exercise.
디킨스 사령관은 우주 분야에서 한국, 일본과 매우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22개 나라가 실시하는 글로벌 센티널이라는 연합 연습에 실제 이들 나라가 참여했고 성공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센티널은 지난 2014년부터 미국 우주군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다국적 연합 연습입니다. 다킨스 사령관은 또한 미국 우주군 사령부 인력이 한반도에 배치돼 있다며 큰 규모가 아닌 적은 숫자지만 한국과 일본의 지상군과 통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국경 봉쇄와 정보 유입 제한, 납치 문제 등 폭력적인 인권 탄압을 조목조목 고발했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은 극도의 통제와 성폭력 위험 속에서 사실상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보고서가 9일 공개됐습니다. 특별보고관은 1년에 두 차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난해 8월 취임한 살몬 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살몬 보고관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3년 넘게 국경을 봉쇄 중인 북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북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국경 규제로 의약품, 의료, 생계수단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여성과 여아 등 가뜩이나 취약한 주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보고서 등을 인용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인구의 41.6%였던 북한 내 영양부족 인구가 2021년 말 기준 60%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며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장기간 지속되는 식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에 한반도 긴장 상태와 소통 부족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인권에 기반한 외교적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당사국에 외교적 관여를 반드시 되살릴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인권이 모든 외교 과정의 중심이 되어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해선 북한 당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과 국내 여행을 더 제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청년 교양 보장법, 최근엔 평양 문화와 보호법까지 제정해 당국이 젊은이들의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이들이 외국 매체의 사진과 동영상, 문서를 사용하는지, 한국식 언어를 사용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가택 수색까지 펼친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보고관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소통하며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엄격히 규정된 정부 요구사항이 정보 접근을 포함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더욱 제한한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실종에 대해선 납치를 포함해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이 명확해질 때까지 지속되는 중대 범죄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이 지난해 8월까지 북한 정부에 총 415건의 질의서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시 전후 납북자, 한국전쟁 국군포로, 일본인 등 외국인 납치 피해자들, 한국인 억류자 6명 등을 언급하며 북한에 이에 대해 수행한 조사와 모든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여성 보고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북한의 여성과 여아가 겪는 다양한 인권 침해를 자세히 설명한 게 특징입니다. 살먼 보고관은 북한의 국제 의무에 근거해 여성과 여아들을 자신이 수행할 임무의 최우선 순위로 뒀다면서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성차별이 지속되고 만연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차별의 근본 원인이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여성은 나라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의상과 헤어스타일, 심지어 화장까지 여성의 외모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다루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배제하는 등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여성과 여아의 권리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채택하며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의 최근 통제 강화로 장마당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많은 북한 여성이 정권의 통제와 부패의 표적이 되었다며 이를 인권 침해의 새로운 양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먼 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총 11개 권고를 제시하며 가장 먼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출입국할 수 있는 기본권을 인정하고 송환된 주민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포함해 여성과 여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신매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라고 북한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구금된 여성들을 여성교도관이 담당토록 하고 성에 대한 차별, 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 관련 형법조항을 검토해 처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엔 탈북 여성과 여아의 심신회복 등 탈북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 탈북자,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의 불처벌에 맞서 싸우고 평화 구축과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유엔 총회 보고서에서 권고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20일 살몬 보호관의 보고 등 상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검토합니다. 유럽연합은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을 올해에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자유뉴스가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일당 독재국가로 당국이 중대한 인권유린에 가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9일 발표한 2023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유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210개 국가를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 등 3단계로 분류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아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1점을 받은 남수단과 시리아, 2점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등 세 나라뿐입니다.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개인의 자율성과 결사의 자유, 시민에 대한 법치 항목에서도 모두 0점을 받아 시민적 자유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왕조 형태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로 당국이 주기적으로 중대한 인권 유린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정치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 및 기타 잔혹행위가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지난해 2월 이미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80세 생일을 맞아 수용소에 투옥된 수천 명을 감영한 뒤 석방했지만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마저도 반체제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지난해 두 차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발생 보고가 있었다며 북한 당국은 5월 감염 사례를 보고받은 뒤 국경 봉쇄를 실시했고 8월에 방역전 승리를 선언했지만 같은 달 말 중국 국경 근처에서 다시 감염 사례가 보고돼 국경 봉쇄 조치를 재시행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과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세력은 유엔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제체제를 재편하려 노력해왔다며 북한은 중국 등과 함께 유엔에서 제재 사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 쿠바 등과 함께 세계 자유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50년간 자유롭지 못한 국가 범주에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포함된 12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 50년째 전 세계 정치와 시민적 자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수치로 환산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이 조사에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자유 탄압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도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는 데 그쳐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평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핑계로 자국민의 사살 명령을 내리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자유지수에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100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일본은 97점으로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미국과 한국은 83점으로 높은 자유 수준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9점을 받아 북한과 마찬가지로 최악 중 최악의 탄압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무기 부품이 간접적으로나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9일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 자주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는지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한국 정부의 승인 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 체계를 이전하기 전 한국이 재수출을 승인했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그러한 승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8일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관련 서류와 가능한 문제들을 검토한 후 폴란드의 수출 허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부품을 간접적으로나마 제공하는 것을 승인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크랩 자주포가 한국, 영국, 독일 등의 지원으로 폴란드에서 생산된 자주포로 한국은 차체만 공급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폴란드군이 획득한 한국 무기 체계는 동급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에 속한다며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계약은 우리의 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수출한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유입되지 않도록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한국산 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1월 방한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어디까지나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1.5, 서해북부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차차 개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최고기온 17도로 예상되고 남포 아침 최저 6도, 낮 17도, 신의주 아침 6도, 낮 1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9도, 강계 아침 3도, 낮 9도, 희천 아침 4도, 낮 14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도 구름 많이 낍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8도, 낮 13도, 사리원 아침 7도, 낮 18도, 신계 아침 6도, 낮 17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는 적이 있겠습니다. 원산 아침 6도, 낮 12도, 장전 아침 7도, 낮 15도, 평강 아침 영하 2도, 낮 18도까지 오르고요. 함경 남북도는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장진 아침 영하 4도, 낮 14도, 청진 아침 2도, 낮 12도, 김책 아침 3도, 낮 13도가 되겠습니다. 양강도도 흐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도, 낮 6도, 김영권 아침 영하 1도, 낮 11도, 삼지연 아침 영하 1도, 낮 2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동해 구름 많이 낍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1.5m, 서해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북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유 없는 침공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Within Ukraine's borders, more than 17 million Ukrainians need humanitarian.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1,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거의 6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피난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무인 공격을 가해 이 나라의 민간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또 도로나 주택, 학교와 병원, 전력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지만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식량과 전기, 물,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적절한 난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의 중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과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살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살상을 중단할 때까지 전 세계 인도주의적 기부자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prioritize winterization assistance to address immediate humanitarian needs and support the government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요구를 해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돕기 위해 겨울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엔과 민간기구들이 현장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단체들도 러시아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is also transferring and deporting Ukraine's children to Russia itself, giving children away.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이송하고 추방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러시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가족들로부터 영구적으로 분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아동 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의 식량 위기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흑해 곡물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하고 혜택을 받는 중산층 국가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로 인해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곡물 수송이 늦어졌습니다. 러시아가 겨울철에 식량과 에너지를 무기로 계속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푸틴은 전쟁을 시작했고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시킴으로써 오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의 2023년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과 지역 난민 계획을 지지하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러시아의 침략과 끔찍한 학대 행위에 책임을 묻기를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10일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이날 성명에서 양국이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두 달 안에 대사관과 공간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또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체결한 안보협력협정과 1998년 체결한 무역경제투자협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지난 7년간 서로 지역의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고 비난하면서 적대관계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양국은 이날 대화를 중재한 중국과 이라크, 오만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날 협정은 양국 최고 안보 담당 관계자가 베이징에서 4일간의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번 협정을 알고 있다며 중동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북부 함부르크에서 9일 저녁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사망했습니다. 함부르크 경찰 당국은 한 괴한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예배 현장에서 총격을 가해 신도 6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8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한 여성은 임신 7개월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유산했습니다. 35세의 범인은 과거 이 종교단체의 신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당국은 가해자가 현장에서 최소 100발 이상을 난사했으며 자택 수색 결과 수백 발의 실탄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무기는 반자동 권총으로 지난 12월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함부르크 경찰청장은 지난 1월 가해자가 종교신자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의 자택에 출동했으나 당시 그가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그의 무기를 압수할 원인을 찾지 못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함부르크 시장이었던 숄츠 총리는 고향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애통함을 표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반도체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진아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9일 밝혔습니다.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레이몬도 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양국이 투자 조정을 논의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또 미국과 인도가 반도체 공급망을 짜고 합작 투자와 기술 파트너십에 대한 기회를 정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10개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함께 인도를 방문한 레이몬도 장관은 10일 인도 상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9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앞으로 몇 달이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범스 CIA 국장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협상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향후 몇 달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서 소모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서방 지원국을 지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진지한 협상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평화협상의 전망은 전장에서의 진전에 달려있다며 푸틴의 계획을 막기 위해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주석직 사면 임이 10일 확정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14기 1차 회의 3차 전체 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날 선거에 단일 후보로 나선 시 주석은 유효표 2,952표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주석직에 재선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자우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에는 한정부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총서기직 연임으로 사실상 사면임 체제를 확정했던 시 주석은 이로써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주석 등 3개 핵심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사울린 이네스테 핀란드 대통령의 회동 장소에 잠시 들러 미국은 핀란드의 신속한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